계속해서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8장을 들어가려면 앞에 좀 7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까? 어떤 질문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했죠. 베델 사람들이 포로기에서 이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물었던 겁니다. 우리 포로기 때 행했던 습관 또 관습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정기적으로 자꾸 금식을 했던 거죠. 아마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가 함락됐던 그 날을 기념해서 그때는 이제 금식하는 절기로 세워서 금식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그걸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 금식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7장을 전체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전체적인 어조는 좀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어조로 7장의 전체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7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너희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너희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지, 그것이 어찌 나를 위한 금식이라고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이 질책을 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7장의 내용과 완전 정반대의 내용들이 펼쳐지게 돼요. 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와 은혜를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크게 단락으로 한번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그 성산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의 산이 이제 성산으로 회복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를 회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다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5절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같이 이제 회복되고 한 길거리에서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평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놀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장수하고 축복을 누리는 장면들을 볼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평화, 샬롬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내가 구원하여 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는 거죠.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니까 이 경계가 없는 겁니다. 모든 곳까지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보여주는 거고, 그 우리가 8절에서 보았던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 신명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구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1절부터 넘어가서 마지막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특히 13절, 너희가 옛날에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저주거리였다는 거죠. 아유, 저 봐라, 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백성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을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잡아 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 7장과 8장, 앞서 얘기했다시피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책망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왔고, 8장에서는 구원하시겠다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데, 그럼 이두 가지 양쪽 내용을 하나로 묶어내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내가 질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를 다 묶어내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질투 원어로 보면 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안에서의 기독교 세계 안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난해한 신학적 주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적인 것이거나 피조물적인 것이거나 피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부터 발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순전히 신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신적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이걸 잘 그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비한가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야말로 가장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은 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궁구하여 이론적으로 파고든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사랑 그 자체를 절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몸소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웃과 친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녀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유 그 모든 하나님의 전반적인 창조의 섭리에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도도한 물결 하나님의 근본적 사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서 내가 가장 놀라게 될 것이 무엇일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묻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놀라우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뭐 천국의 놀라우고 어미로운 그런 것들? 놀랄 수 있죠. 놀랄 수 있지만 우리는 천국 가면 가장 놀랄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히 가감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 가면 정말 놀라고 또 놀랄 것은 바로 무엇인가? 어찌 하나님이 이토록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질투하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투하시는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맹렬한 사랑,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열심을 다하는 사랑. 마치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핵융합으로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그 불타오르는 그 태양의 그 열기와 뜨거움, 그 맹렬함, 온 우주를 밝히고 있는 그 전 우주를 향해서 빛을 뿜어내고 있는 그 강렬한 태양의 열기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어디를 향해서 쏟아붓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신의 백성들 더 좁히면 나에게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모두 다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독특한 특징 그리고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 있는 대상 속으로 들어가면 사랑을 하는 대상과 사랑을 받는 대상이 다 어떻게 되냐면 배타적인 관계가 됩니다. 우리 둘 사이의 사랑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걸 가장 절실히 그리고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아주 내밀하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아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배타성을 보여주고 열심과 뜨거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인 동형 동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질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면 그 맹렬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맹렬한 사랑 때문에 7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형식적인 태도로 형식적인 말로 형식적인 자세로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형식적인 자세로 어떻게 예배에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형식적인 자세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형식적인 자세로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형식적인 자세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나의 신부인가? 나는 그 사랑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난 너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때문에 나오게 되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도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는 너를 회복하고야 말 거야. 나는 너를 건지고야 말 것이고 나는 너를 반드시 생명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질투하시는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하게 불붙는 그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질투하시는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 세상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불붙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모든 세계와 모든 족속들 가운데 구별하여 너만을 내가 사랑하듯이 너도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구별하여 나만을 사랑하라. 질투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맹렬하게 불붙는 사랑으로 나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중간에 보시면 제가 중간에 뛰어넘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생각하시고 따라오셨던 분들은 9절 10절을 제가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자,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던 선지자들의 말을 너희는 잘 들어라 이거죠. 그걸 가지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는 얘기는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던 것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지대를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힘을 내라는 거죠. 10절 그날 전에는 그날이 무슨 말이냐면 이날 전이라는 얘기는 AD와 BC를 가르는 마치 이날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쌓기 위해서 지대를 쌓던 그날 그날 전에는 사람이 싹쓸 얻지 못했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했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제적으로 너희는 파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씨를 뿌려도 뭐가 되더니? 농사를 지어도 뭐가 돼? 온갖 걸 다 바쳐도 너희가 되는 걸 느껴봤느냐? 지금 다 말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은 학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전의 지대를 제대로 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 나가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 불어버리지 않았느냐. 거기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10절에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는 거예요. 외세들이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토록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다 내어드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을 하나도 안 풀릴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향해서 질투하는 사랑으로 맹렬히 불붙는 사랑으로 난 너만을 사랑하는데 넌 나만 사랑해? 나한테 너는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안 바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마 당시 이스라엘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하지 않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던가요? 성전에 지대를 쌓고 열심히 하다가 주변에 방해가 오니까 중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니야. 일단 뒤로 잠깐 밀어두자. 지금은 판벽한 집을 쌓아야지. 내 살 집을 똑바로 쌓고 우리의 거주지와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성전지대를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축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봐준다는 얘기죠. 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내 삶에서 안정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오늘도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뭘 잘해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7장과 8장 사이에 이스라엘이 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징계를 하시는데 구원하시겠다고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왔어요. 왜?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아젠다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 혹은 그보다 더 크고 고귀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만이 나의 모든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와서 물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딱 하나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나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다른 걸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네 영혼 속에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너의 껍데기와 너의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하여도, 다 증발해버린다고 한다면, 너의 인생과 너의 삶에 너라는 사람의 본질, 알맹이가 남는다면 너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관통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질투하는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을 따라 질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맹렬한 그 사랑, 배타적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제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덜어내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갔죠. 여리고 성을 돌아가지고 자랑스럽게 폭삭 주저앉혀 놓고는 큰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성인 아이 성으로 쳐들어가서 승리를 맛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인데 우리 두 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한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나에게 바쳐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바쳐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배타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도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할 바쳐진 것이고 내가 주님께 드려져야 할 사랑도 완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쳐지지 못한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아간. 아간이 숨겼잖아. 그 자그만 거 숨긴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만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배타적으로 질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장애물, 그걸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질투하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랑으로 함께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완벽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붙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자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내 삶에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신랑 앞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인 앞으로, 나를 부르시는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세상의 모든 것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내가 눈 감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